여기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KNLS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은 미 합중국 알래스카주 앵커 포인트에서 전파를 송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찬양과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담은 기도, 그리고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은 2025년 7월 15일 화요일입니다.
수정같이 맑은 물결 주의 보좌로 흐르는 곳
우리 다시 만나리
우리 다시 만나리라 그 아름답고 아름다운 강에 성도들과 함께 만나리라 주 보좌여 강가에서
은빛 물결
지는 강가 우리 거기 앉아서 금처럼 빛나는 날들 우리 예배하며 살리라
우리 다시
만나리라 그 아름답고 아름다운 강에 성도들과 함께 만나리라 주 보좌 옆 강가에서
빛난 강에
이르기 전 무거운 짐 벗으리 은혜로 우리 구하사 예복과 면류관 주시리
우리 다시
만나리라 그 아름답고 아름다운 강에 성도들과 함께 만나리라 주 보좌여
우리 다시 만나리라
그 아름답고 아름다운 강에 성도들과 함께 만나리라 주 보좌여 강가에서
주의 얼굴처럼
환한 웃음 띄운 강가에 영원 삶을 얻은 성도 구원의 찬양 높이라
우리 다시
만나리라 그 아름답고 아름다운 강에 성도들과 함께 만나리라 주 보좌여 강가에서
우리 다시 만나리라
그 아름답고 아름다운 강에 성도들과 함께 만나리라 주 보좌 옆 강가에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치시기 전날 밤 기도하실 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 성경입니다. 월드 크리스천 한국 방송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신약 성경은 읽기 쉬운 성경 번역본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은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새 번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의 성경을 신약에서 한 장, 구약에서 한 장 함께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들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히브리서와 구약 다니엘서입니다.
8장. 우리말의 요점은 우리가 이런 대제사장을 모시고 있으며 그분은 하늘에 계신 지극히 높으신 분의 보좌 오른편에 앉아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세우신 참 장막인 하늘 성전의 일을 맡아보고 계십니다. 모든 대제사장은 예물과 희생제물을 바치는 일을 맡게 하려고 세우신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이 대제사장도 무엇인가 바칠 것이 있어야 합니다. 만일 그분이 땅 위에 계신다면 제사장이 되지 않으실 것입니다. 땅에는 이미 예물을 드릴 사람들이 율법에 따라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땅 위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성전은 하늘에 있는 것을 본떠 만든 모형과 그림자에 지나지 않습니다. 모세가 장막을 세우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엄하게 이르셨습니다. 너는 모든 것을 내가 산에서 보여준 그 모양대로 만들도록 하여라. 그러나 이제 예수께서 맡아 하시는 일은 그들이 하던 일보다 훨씬 더 훌륭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께서 중재자로서 하나님께 받아 당신의 백성에게 주신 새 계약도 옛 계약보다 훨씬 더 훌륭합니다. 새 계약은 더 좋은 것들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에 바탕을 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계약에 흠이 없었다면 두 번째 계약이 생길 까닭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나무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이스라엘 집안과 유다 집안과 더불어 새 계약을 맺을 날이 올 것이다. 이 새 계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이 손을 잡아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던 날 그 조상들과 맺은 계약과는 다른 것이다. 그들이 내 계약을 충실히 지키지 않았기에 나도 그들을 돌보지 않았다. 주님의 말씀이시다. 그 뒤에 내가 이스라엘 집안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다. 나는 내 법을 그들 생각 안에 심어주고 그들의 마음에 새겨줄 것이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들은 다시는 이웃이나 친척들에게 주님을 알아라 라고 가르치거나 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들은 가장 낮은 사람에서부터 가장 높은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두 나를 알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그들의 잘못을 용서하고 그들의 죄를 더는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 계약을 새 계약이라고 부르심으로써 첫 번째 계약을 낡은 것으로 만드셨습니다. 낡고 오래된 것은 곧 사라지게 마련입니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본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에게 연락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이메일입니다. 이메일 주소는 knlskorea@gmail.com입니다. 우편을 보낼 수 있는 주소는 서울 강서우체국 443 54호이며 우편번호는 07582입니다.
Keep your eyes upon Jesus, for all that you ask He will do. He has called you to serve Him, and gladly He'll carry you through. Keep your eyes upon Jesus.
He does what no other can do.
To Jesus,
believe,
and He'll solve them for you. Keep your eyes upon Jesus. He has made a new creature of you. And you will grow in His likeness, as daily your life you'll renew. Keep your eyes upon Jesus.
He does what no other can do.
Solve them for you.
Oh, believe,
and then you solve them
for you.
Solve them for you.
다니엘서 제6장. 다리우스는 자기의 뜻대로 나라 안에 지방장관 120명을 세워서 나라를 다스리게 하였다. 또 그들 위에 정승 세 사람을 세웠는데 다니엘도 그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지방 장관들이 정승에게 업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피해를 끼치는 일이 없도록 하였다. 그런데 다니엘이 다른 정승들이나 지방 장관들보다 더 우수하였으므로 왕이 그를 나라의 통치자로 임명하고자 하였다. 그러자 다른 정승들과 지방 장관들이 다니엘이 나라 일을 잘못 처리한 것을 찾아내려 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그에게서 아무런 실책이나 허물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다니엘이 임무에 충실하여 아무런 실책이나 허물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다니엘이라는 자는 그가 믿는 신의 법을 문제 삼지 않고는 고발할 근거를 찾을 수 없다. 그리하여 총리들과 방백들은 왕에게로 나아가서 아뢰었다. 다리우스 임금님, 만수무강하기를 빕니다. 이 나라의 정승들과 대신들과 지방장관들과 고문관들과 총독들이 모두 의논한 바가 있습니다. 임금님이 법을 한 가지 만드셔서 금령으로 내려주시도록 요청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법은 앞으로 30일 동안에 임금님 말고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무엇을 간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사자굴에 집어넣기로 한다는 것입니다. 바라오키는 임금님이 이제 금령을 세우시고 그 문서에 임금님의 도장을 찍으셔서 메대와 페르시아의 고치지 못하는 법을 따라서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하여 다리우스 왕은 금령의 문서에 왕의 도장을 찍었다. 다니엘은 왕이 금령 문서에 도장을 찍은 것을 알고도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그 다락방은 예루살렘 쪽으로 창문이 나 있었다. 그는 늘 하듯이 하루에 세 번씩 그의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감사를 드렸다. 그때 다니엘을 모함하는 사람들이 들이닥쳐 다니엘이 그의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목격하였다. 그들이 왕에게로 나아가서 다니엘을 고발하려고 왕에게 금령을 상기시켰다. 임금님이 금령에 도장을 찍으시고 앞으로 30일 동안 임금님 외에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무엇을 간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사자굴에 던지기로 하지 않으셨습니까? 왕이 대답하였다. 그 일은 고칠 수 없다. 그것은 메대와 페르시아 법을 따라 확정된 것이다. 그들이 왕에게 아뢰었다. 임금님, 유다에서 잡혀온 다니엘이 임금님을 무시하고 또 임금님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무시하여 하루에 세 번씩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왕은 이 고발을 듣고 몹시 괴로워하고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해가 질 때까지 온갖 노력을 다하였다. 그때 이 사람들이 왕에게 다가와서 말하였다. 임금님, 메대아와 페르시아의 법은 임금님이 한번 금령이나 법률을 세우시면 그것을 바꾸실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왕이 명령을 내리니 그들이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었다.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였다. 그대가 늘 섬기는 그대의 하나님이 그대를 구하여 주시기를 비오. 사람들이 돌 하나를 굴려다가 어귀를 막았고 왕이 그 위에 자기의 도장과 귀인들의 도장을 찍어서 봉하였다. 이렇게 하여서 다니엘에게 내린 조치를 변경할 수 없게 하였다. 그 뒤에 왕은 궁전으로 돌아가서 그날 밤을 뜬눈으로 지새우며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즐거운 일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튿날 동이 틀 때에 왕은 일어나는 길로 곧 사자굴로 갔다. 그 굴 가까이 이르러서 왕은 슬픈 목소리로 외치며 다니엘에게 말하였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은 들으시오. 그대가 늘 섬기는 그대의 하나님이 그대를 사자들로부터 구해주셨소.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었다. 임금님의 만수무강을 빕니다. 나의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사자들의 입을 막으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해치지 못하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나에게는 죄가 없다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임금님, 나는 임금님께도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왕이 매우 기뻐하면서 다니엘을 굴에서 끌어올리도록 명령하니 사람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끌어올렸다. 그가 자기 하나님을 신뢰하였기 때문에 그에게서는 아무런 상처도 찾아볼 수 없었다. 왕이 명령을 내려서 다니엘을 헐뜯은 사람들을 데려오게 하고 그들과 그 자식들과 아내들을 사자굴에 던져넣으니 그들이 굴 밑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 부서뜨렸다. 그때 다리우스 왕은 전국에 사는 민족과 언어가 다른 뭇 백성에게 조서를 내렸다. 내 백성에게 평화가 넘치기를 바란다. 내가 다음과 같이 법령을 공포한다. 내 나라에서 나의 통치를 받는 모든 백성은 반드시 다니엘을 섬기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해야 한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영원히 다스리신다. 그 나라는 멸망하지 않으며 그의 권세 무궁하다. 그는 구원하기도 하시고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과 땅에서 표적과 기적을 행하시는 분 다니엘을 사자의 입에서 구하여 주셨다. 바로 이 사람 다니엘은 다리우스 왕이 다스리는 동안과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다스리는 동안 잘 살았다.
로마서 5장 5절에서 11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희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하여 그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직 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제때에 경건하지 않은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의인을 위해서라도 죽을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더욱이 선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감히 죽을 사람은 드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게 되었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을 얻으려는 것은 더욱 확실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일 때에도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면 화해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구원을 얻으려는 것은 더욱더 확실한 일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우리는 지금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읽어드린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는 제목으로 나눕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전쟁과 불화가 곳곳에 많지만은 오히려 그런 가운데서 화해의 손짓을 하는 것들도 봅니다. 북한과 미국, 북한과 일본, 이스라엘과 피에루, 하마스,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등등 적대국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화해를 시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화해의 모션은 표면적일 뿐이고 언제나 그 이면에는 각자의 이권이 걸려 있습니다. 또 이러한 시도는 상당히 오랜 기간 시도되지만 실패하는 것들을 봅니다. 결국 사람들이 집단적 이기주의를 충족시키기 위한 시도는 한계가 있음을 보게 되고 궁극적인 해결을 주지 못함을 보는 겁니다. 아무리 작은 전선들을 완벽하게 이어놓아도 전기의 원선에 연결되어지지 못하면 전기불은 들어오지 않는 것처럼 부분적인 화해의 시도는 본래적인 하나님과의 화해가 이루어지지 못하면 의미가 없다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사르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오늘 본문 10절입니다. 첫 번째로는 화목이나 화평이란 무슨 의미입니까? 히브리어로 화평, 화목이란 말인 샬롬은 친숙하게 되다, 습관이 되다, 함축적으로 수종들다, 편리한, 소중히 하다 등등의 의미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약적 화목의 의미는 하나님과 친숙하게 된 상태라고 이해하면 옳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친한 벗이라고 하신 것에서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8장 17절이나 역대하 20장 7절 그리고 이사야서 14장 8절의 말씀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의 화목은 카타라소라는 말로 다른 것을 혼합하다, 화목해하다, 로마서 5장 10절이나 고린도후서 5장 18절 교환하다. 이 말은 본래 카타, 무엇무엇에 의해, 무엇무엇에 대하여, 무엇의 방향에서 라는 이니셜과 알라소, 다르게 만들다, 변화하다, 바꾸다, 고치다 해서 유래해서 상대에 대하여 나를 바꾼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러므로 주님으로 더불어 화목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에 대하여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라고 이해함이 옳을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지나칠 수 없는 것은 화목이나 화평은 사랑이 그렇듯이 일방적인 것이 아닙니다. 마치 일방적이 되면 짝사랑처럼 짝화목이라는 이상한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두 번째로는 누구와 화목할 것인가 하는 겁니다. 누구와 가까운가 하는 것은 곧 그 사람의 삶을 말합니다. 세속적인 친구들과 사귀면 세상에 익숙해질 것이고 신앙을 한다고 할지라도 건전치 못한 신앙의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면 당연히 그러한 것에 길들여지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신과의 이권 있는 사람들과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로비라는 걸 합니다. 이 세상의 만남을 주선하는 로비스트들이 허다하고 이들은 다 자신들의 이권을 위하여 로비 활동을 합니다. 그럼에도 예수기도야말로 참으로 훌륭한 로비스트이십니다. 죄의 벽을 헐기 위하여 친히 피를 흘리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오늘 8절에 그랬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친근히 하고 그 이름으로 맹세하라. 신명기 10장 20절이고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야고보서 4장 7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는 화평의 도구는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우리 인류는 유사 이대로 하나님과의 화해를 위하여 수많은 종교 행위가 있어져 왔습니다. 그러나 죄진 사람의 모든 기대와 노력은 헛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 의의 제사가 드려졌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에베소서 2장 14절 15절이죠. 십자가의 희생의 제사는 드려졌습니다. 화평을 위한 제사는 이미 드려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화목해 하기 위한 도구로 희생의 십자가는 치러졌고 현실적으로 화해의 도구는 그래서 또 희생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의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에베소서 2장 16절에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로 이룬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화평을 우리는 어떻게 지켜갈 것인가? 사실 화평은 하나님께서 더 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고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골로새서 1장 20절입니다. 전도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화목의 손짓입니다. 희생으로 이루어진 화평을 지켜가는데도 역시 희생만이 방법입니다. 사도 요한은 권면하기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요한일서 3장 16절에 화평을 방해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도 여전히 죄와 욕심입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야고보서 3장 17절이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쫓으라. 베드로전서 3장 11절입니다. 네 번째로는 하나님과의 화목은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애당초부터 모든 삼라만상을 조화롭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범죄는 이 모든 것들의 부조화를 가져왔습니다. 모든 자연과 이웃의 부조화는 하나님과의 불화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지금도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중동의 화약권은 계속 폭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만 화목을 이루어간다면 아무것도 두려울 것이 없을 겁니다. 이런 사람을 향해서 바울사도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로마서 8장 31절입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는 욥을 향해서 권면하기를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너에게 임하리라. 욥기서 22장 21절입니다. 밭에 돌이 너와 언약을 맺겠고 들짐승이 너와 화친할 것임이라. 욥기서 5장 23절이고요.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은 굶주린 사자들과도 화친하게 하룻밤을 지냈습니다. 다니엘서 6장 22절인데 다른 사람들은 죽은 모피코트를 입기를 소원하지만 다니엘은 산 호피를 입고 하룻밤을 지낼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겠습니까? 그것은 단순히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였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야고보는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야고보서 3장 18절인데 하나님과의 화목을 지켜가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얻은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다고 해도 다 잃은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해된 신앙의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과 화해를 이룬 모든 자들과도 화해를 누릴 것입니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히브리서 12장 14절입니다. 하나님과 화해가 깨어진 사람은 집을 나간 탕자처럼 기진하고 외롭고 고통스러우며 만족이 없으며 불안할 것입니다.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며 슬프고 또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니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찬송가 387장 1절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숨은 최초의 사람 아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인생의 성공자는 하나님과 화목을 이룬 사람이요. 인생의 실패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사람입니다. 오늘 나는 누구와 화평하려고 했습니까? 전도자, 권세자, 돈을 가진 자, 인기를 누리는 자, 가수, 탤런트, 유명한 운동선수, 배우 이런 사람들입니까? 아무리 이런 사람들과 화친해진다고 할지라도 우리들의 근본적인 만족은 얻을 수 없습니다.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와 지속되는 화해만이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신앙의 사람들은 언제나 세상과의 관계는 긴장관계에 있어야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는 평화의 관계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신앙이 온전치 못하면 정반대의 모습이 됩니다. 항상 누가 보는가를 두리번거리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는 사람은 누구의 눈치도 눈도 의식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실 성령의 불 임하소서. 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실 성령의 불 임하소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함께 묵상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구약 신명기의 마지막 장면은 하나님의 백성이 약속의 땅의 문턱에서 기다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후에 나오는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서 사는 초기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에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러나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 사는 동안에 성공과 실패를 반복하게 되었습니다. 사사기를 읽어보면 그들의 인간적인 나약함이 적나라하게 나타납니다. 광야에서 그랬던 것처럼 여전히 순종과 죄악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은 자신들만의 땅이 없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선물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계획을 보여주는 상징이기도 합니다.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목자가 양들을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한다고 노래한 것처럼 하나님은 진정으로 쉴 수 있는 영원한 안식처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그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시편 16편 11절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한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그의 이름은 예수의 히브리어 이름과 똑같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한 것처럼 예수 곧 우리의 궁극적인 구세주께서 우리를 영원한 안식의 나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기는 했지만 그들에게 안식을 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영원한 안식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입니다. 히브리서 4장에 나오는 다음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신과 같이 그도 자기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은 산상설교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기업으로 받을 땅은 하늘나라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안식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는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상징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약속된 기업, 곧 하늘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영원한 안식을 주실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의 피로 사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이런 분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전한 말씀이 복음, 곧 좋은 소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 사사시대를 지내는 동안에는 왕이 없었습니다. 사사는 재판자라는 뜻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 시대에 이르러 사람들은 자기들에게도 이웃나라처럼 왕이 있어야 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들을 다스릴 다른 왕을 뽑겠다는 뜻입니다. 이렇듯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계획 대신 군주제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다스릴 왕을 뽑았습니다. 원래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지만 사람들이 악하기 때문에 허락한 것이 있습니다. 왕제도와 이혼제도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사무엘에게 우리에게도 왕이 있어야 하겠다고 요청할 때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한 것이다. 이혼 제도에 대해서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너희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원래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이 원했던 왕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솔로몬 통치 후에 나라는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로 나누어졌습니다. 이전에도 그렇듯이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께 순종과 반역을 거듭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흔들릴 때마다 나라는 영적 긴장 상태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그들에게 말씀을 전해줄 선지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하나님은 그 자녀를 모으려고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들의 말을 듣지 않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마태복음 21장에 나오는 포도원 주인의 비유처럼 포도원을 맡은 농부들은 주인이 보낸 종들을 때리고 돌로 치고 죽였습니다. 마침내 농부는 마지막으로 자기 아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농부들은 그 아들까지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 죽임당한 아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을 어린 양으로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악에 빠진 사람들에게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피조물 가운데서 사람만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습니다.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셔서 당신의 몸을 우리를 위한 희생제물로 바치셨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 가운데 왜 날 사랑하나 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우리를 위한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는 헤아릴 수 없습니다. 호세아 14장 4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이런 하나님께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위한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